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좁혀 닿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예전에 오래전에 한번 단기 선교를 갔을 때한 팀원이 한 30명 정도 가까이 되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공항에서 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은 잠깐 당황하겠지만 이제 곧바로 공항 관계자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짐을 찾기 위해서 애쓰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속해 있었던 단체는 약간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이제 분위기가 있어서 물론 이렇게 한 단어로 한 단체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지만 이제 제가 속했던 곳이니까 약간의 신비주의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가장 먼저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 했던 반응이 뭐였냐면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 그리고 이제 영적 경쟁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이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뭐 짐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상황을 통해서 팀을 좀 해치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단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장 먼저 이제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제가 속해 있었던 단체의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비슷한 일화가 이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에 관한 일화 중에서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독일의 바르트부르크 성에 가면 저도 예전에 종교개혁 답사 때 이제 그곳을 가보긴 했는데, 루터가 이제 독일 선제후의 비호를 받고 성경을 번역했던 그런 곳입니다. 물론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데, 번역하는 중에 이제 루터를 끊임없이 이렇게 찾아왔던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야, 네가 무슨 개혁이냐? 예전에 네가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나 못하면서 네가 그런 일을 한다고? 너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이런 식의 사탄의 참소가 계속해서 이제 루터를 가로막았던 것이죠. 그때마다 이제 이 루터가 했던 반응은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굉장히 크게 이렇게 소리를 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참소가 이어질 때에는 이제 루터가 이렇게 만년필을 가지고 이제 잉크병에 묻혀서 글씨를 쓰는데 그 잉크병을 이렇게 벽에다가 던졌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루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장면은 아닙니다. 사실 평상시 우리 삶에서 사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식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대적하거나 사탄을 이렇게 물러가라라는 식의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은 흔한 우리네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속했던 선교단체에서는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식의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흔히 이렇게 사탄을 인식하는 일은 흔하지 않은 게 우리네 모습입니다. 특별히 현대은 더더욱 그렇죠. 과거보다 지금 시기에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식의 모습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은 욥기입니다. 욥기에는 분명히 사탄이 등장을 하는데 1장과 2장에서는 보이게 이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사탄이 등장하는 장면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 가면 하늘에서 천사와 하나님 그리고 사탄이 회의를 하죠. 천상회의를 하는데 사탄이 하나님께 이런 도전을 합니다. 자,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6절에서 7절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천상회의가 벌어지고 사탄이 땅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께 제가 여기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필경 그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만약에 그 울타리를 친다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 보죠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제안을 하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죠. 자, 그러자 13절 이후에 보면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욥이 갑작스럽게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1장 22절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어서 2장에서 그렇게 됐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네. 자, 사탄이 또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다시 한번 글을 칩시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2차 시험을 허락하자 2장에서는 욥이 어떤 일을 겪죠? 심한 피부병을 겪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2장 10절입니다. 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그러니까 피부병에 걸리자 욥의 아내가 욥을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장 11절에 가면 이제 그 유명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다 소발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3장 이후부터는 이 사탄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3장 이후에는 사탄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심히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인 4장에서 이 사탄이 보이지 않게 등장을 하고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자, 어떻게 등장하는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4장 12절에서 21절을 봤는데 화자는 누구냐면 엘리바스입니다. 자, 욥기를 읽을 때는 항상 화자가 누구인지를 유심히 보고 읽어야 되는데 4장은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자, 2장 13절에서 엘리바스는 어떤 존재였냐. 먼저 2장 13절을 확인하고 4장으로 가볼게요. 자, 욥이 고난을 겪었을 때 엘리바스는 자, 2장 13절입니다. 4장이 아니고 2장입니다. 2장 13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멀리서 욥의 고통을 듣고 위로하러 와서 그냥 별말을 하지 않고 곁을 지켜주던 자들이 바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사실 이제 그런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잖아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이 욥의 세 친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묵묵하게 욥의 곁을 지켜줬던 참 멋진 친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엘리바스가 4장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욥을 정죄하는 말이었습니다. 가만히 욥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위로해줬던 그 엘리바스가 입을 여는데 그 첫 마디가 욥을 정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4장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 본문인데 엘리바스를 포함한 세 친구가 본격적으로 욥을 정죄하는 기점이 되는 내용이 바로 4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욥의 세 친구는 욥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4장이 그 기점이 되는데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 기점이 어떻게 되는가? 자,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즉 어떤 계시가 엘리바스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16절을 또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가만히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엘리바스의 반응은 조금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15절을 더 볼게요.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주볕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영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이 계시, 그러니까 욥을 정죄하는 새 친구의 태도가 변하도록 기점을 역할을 했던 이 계시의 원천은 어디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자,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보통 위로의 말씀을 먼저 주시는데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상황에서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14절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고 15절에서 보면 그 영이 임했을 때 몸의 털이 주뼛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계시 이후에 이 엘리바스가 그리고 엘리바스를 포함한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책망하면서 정죄하는데 물론 하나님도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은 우리를 참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어떤 징계 수준의 말씀이라면 4장에 등장하는 이 징계가 아니죠. 사실 이 정죄의 말씀은 그런 차원의 메시지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욥의 세 친구는 욥을 향해서 심하게 정죄하죠. 너 잘못했어. 너 회개해야 돼. 너에게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끊임없이 정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욥기 전체를 읽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욥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욥기를 읽을 때 여러 가지 각도로 읽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를 읽을 때는 원죄론으로 읽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욥에게는 원죄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욥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왜 의인이라고 하냐면 욥이 고난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욥기는 계속해서 욥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이 잠언 전도서와 함께 지혜 문학이라는 장르에 속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어떻게 잠언 전도서 욥기 이 세 책은 지혜 문학 장르에 포함이 되는데 이 지혜 문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규범적 지혜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범적 지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난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을에 겨울을 잘 대비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 패턴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지혜를 규범적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 전도서 욥기 중에서 규범적 지혜를 담은 책은 어떤 책일까요?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은 철저하게 규범적 지혜에 충실한 책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문학, 잠언 전도서 욥기를 지혜 문학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반성적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패턴을 벗어나서 팥이 날 수 있다. 일종의 어떤 패턴의 예외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 문학에서 반성적 지혜를 가르치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잠언이 아니라 전도서와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규범적 지혜로 보면 고난받을 만한 행동의 원인을 욥이 제공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욥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욥에게는 고난받을 만한 죄를 지은 어떤 그런 원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 구절을 하나 찾아보면 자, 욥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분명하게 욥기는 이렇게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우스당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욥에게 임한 고난은 규범적 지혜로는 결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하죠? 그 규범적 지혜라는 잣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욥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반응하죠? 반박하죠. 아니야, 나는 고난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 너희들 왜 그래? 라고 끊임없이 반박을 합니다. 자,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누가 하는 말이죠? 욥이 하는 말이다,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역은 공인된 번역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사실 정확한 번역입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연단된 후에 욥이 정금처럼 나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 친구들은 모르고 오직 주께서만 지금 나의 의로움을 아시는데 순금처럼 나를 단련하시면, 나를 테스트하시면 그때 나의 결백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도도 있는 거죠. 하나님 좀 저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저에게는 고난받을 만한 어떤 원인이 없습니다. 저의 결백함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구절을 가지고 욥이 잘못을 했고 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연단된 후에 정금처럼 나간다라고 해석을 하면 그 해석은 누구 편을 드는 거냐면 욥의 새 친구 편을 드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욥은 지금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규범적 지혜로 볼 때 고난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욥기 결론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이 의롭다라고, 욥이 잘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결론 부분 한번 볼까요? 자, 42장, 욥기 마지막이죠. 4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의 결론입니다. 42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이 말은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욥의 말도 틀리고 너희 말도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욥의 말은 옳은데 너희들의 말은 틀렸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결론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내내 욥의 세 친구는 욥을 비난하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유심히 보면 이 세 친구의 말은 100% 틀렸다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잠언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규범적 지혜에 충실해서 너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그에 맞는 합당한 원인이 너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일면은 맞는 말이거든요. 그 일면 맞는 말을 가지고 욥을 계속해서 정죄했고 어찌 보면 이해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 부분 때문에 욥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설교에서 중점적으로 볼 부분이 이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정죄 부분인데, 그 세 친구의 정죄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4장이라는 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욥기 2장 13절에서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었죠? 너무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7일 동안 욥에게 와서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기점이 바로 4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점이 엘리바스가 받은 계시의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계시의 본격적인 내용을 보면 자, 다시 4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욥기 4장 17절입니다. 자, 16절까지는 그 계시가 임한 어떤 분위기를 얘기한다면 자, 17절부터 본격적으로 계시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죠? 자, 17절입니다. 4장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갑자기 지금 한 영이 엘리바스에게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된 내용은 뭐죠? 욥을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욥이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1장 1절에서도 봤고 2장 3절에서도 하나님은 반복하시거든요. 자, 2장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욥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장 17절에 보면 지금 욥이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만약에 이 17절 말씀이 옳다라면 하나님이 틀린 게 됩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 엘리바스가 받은 내용의 출처는 분명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고신대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김성진 교수님의 어떤 주석 설명을 봤는데 여기서도 뭐라고 설명하시면 특별히 4장 15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한번 4장 15절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설명하죠.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주뼛하였느니라. 자, 고대 근동의 흔한 문헌에 따르면 이 구절은 일종의 관용구인데 주로 악령과의 접촉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김성진 교수님도 엘리바스가 받은 내용의 출처는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바스가 받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내용은 나중에 새 친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다 읽지는 못하고 한번 훑어보면서 몇 구절 몇 구절 살펴볼게요. 자, 이 엘리바스가 받은 계시의 내용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 자, 15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자, 14절만 읽어볼게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자, 15절은 누가 하는 말이죠? 화자가 엘리바스입니다. 그런데 처음 받았던 계시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의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20장은 화자가 누구냐면 소발입니다. 2절에서 8절까지가 엘리바스가 처음 받았던 계시의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다 보지는 못하고 20장 제가 3절만 볼게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쭉 이 소발도 엘리바스가 받았던 계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욥을 정죄하고요. 자, 그리고 25장 4절에서 6절도 이 내용이 반복되는데 25장의 화자는 빌닷입니다. 4절을 볼게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죠. 그런데 이 출처는 엘리바스가 처음 받았던 계시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새 친구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가장 어린 엘리후죠. 근데 엘리후도 욥을 반복해서 그리고 새 친구보다 더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엘리후의 정죄 내용도 살펴보면 그 출처가 엘리바스가 처음 받았던 계시의 내용과 있다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자, 그 근거 구절이 33장 15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항상 다 보지는 못하고 제가 참고 구절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자, 15절을 볼게요. 33장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처음 계시를 받았던 그 분위기를 지금 엘리우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우가 말하는 내용의 출처가 엘리바스가 받았던 계시의 내용과 연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19절에서 21절 그리고 23절에서 28절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한 구절을 더 볼게요. 36장 10절입니다. 36장 10절 엘리우의 말인데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계속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죠. 자 그리고 15절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좋은 말 같지만 사실 좋은 말을 가장한 정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흐름을 보면 엘리바스가 받은 내용을 계속해서 이 세 친구, 그러니까 엘리바스를 포함한 세 친구와 엘리우가 소개하며 인용하는 것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의 말, 엘리우를 포함한 그러니까 총 네 명이죠. 그들의 말의 근거에는 가장 처음 4장에서 엘리바스가 받았던 내용이 있고 그 이면에는 누가 있죠? 엘리바스 이면에는 결론적으로 사탄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중에는 이 사탄의 메시지는 욥의 마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욥기는 끊임없이 욥이 고난당한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냐면 욥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욥의 의로움, 욥의 신실함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 규범적 지혜로 볼 때 그가 벌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고난은 욥의 의로움과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초반에 던졌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사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많은 부분 사실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며 살아가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올 한 해 2023년 부서에서 이 편지를 쭉 나눴고 이제 지난주 이 편지가 총 31편으로 이루어졌는데 31편까지 지난주에 이렇게 부서에서 내용을 나누고 마쳤습니다. 참 많은 유익이 있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서문에 보면 C.S. 루이스가 악마에 관해서 사탄에 대해서 인간이 저지르는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를 지적을 합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이지요.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악마들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며 유물론자와 마술사를 가리지 않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유물론자와 마술사는 누구를 말할까요? 유물론자는 오직 물질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영적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한쪽 극단이라면 마술사는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또 다른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C.S. 루이스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한쪽 부류는 아예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한쪽 부류는 너무 지나치게 인정하고 인간이 이렇게 진자의 양 끝처럼 이렇게 양 극단을 달리고 있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풍토 위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 이 한국 기독교에서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식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토대 위에서 뿌리 내리는 게 이단이 어떤 이단이죠? 귀신파 이단이죠. 김기동의 성락교회라든지 아니면 뭐 예수 중심 이초성 목사의 뭐 목사라고도 할 수 없겠지만 예수 중심 교회 같은 그런 어떤 귀신파 이단이 상당히 득세했습니다. 성락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자체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만큼 어떤 한국적인 풍토 위에서 세워진 그런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은연중에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누가 너무나도 잘하면 이런 말 하죠. 오, 저 사람 귀신같이 안 해? 뭐 이런 말 하지 않나요? 그리고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아우 귀신은 뭐하나 몰라 저 사람 잡아가지도 않고 뭐 이런 식의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병에 걸리면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그런 샤머니즘적인 풍토가 한국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고 그 위에 기독교가 들어왔다 보니까 사탄이나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치게 인식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어떠하죠? 요즘에는 또 다른 극단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 때문에 루이스가 지적한 것처럼 일종의 유물론자, 아예 영적 존재를 인식하지도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현대를 뭐 탈주술화된 시대이다. 그러니까 아예 어떤 주술적인 면이 너무 없어진 탈주술화. 그래서 이 역시 잘못된 거니까 뭐 재주술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목사님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시나요? 유물론자인가요? 아니면 마술사인가요? 아니면 둘 양극단이 아닌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분명하게 천사와 사탄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거 구절이 참 많이 있지만 다 찾아보진 않겠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하늘에 천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가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수태고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천사의 활동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찬나니 분명하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유다서에서도 나오고 다니엘에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미가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합니다. 천사의 활동이죠. 자 그리고 사탄의 활동을 이건 찾아보지 않고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역대상 21장 1절에 가면 다윗이 나중에 인구 조사를 할 때 이렇게 언급을 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 이면에는 사탄의 충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거는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 한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울이 급하게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든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고자 애썼는데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막힌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8절 후반부에서 사탄이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탄이 여전히 현재 우리 삶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말씀 이제 결론부로 가려고 합니다. 자, 결론부에서 한 구절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12장 10절은 사탄을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밤낮 끊임없이 참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게 마귀를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비방자 고소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비방자 고소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사탄의 헬라어 음역이 디아볼로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의 주된 역할은 성도를 밤낮 참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비방하고 참소합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위기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가 올 때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요동을 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루터 이야기를 했죠. 루터가 교역할 때 그리고 독일어 성경을 선제후의 비호를 받으면서 번역할 때 수많은 메시지가 그를 공격했습니다. 야, 네 주제에 뭘 한다고 해. 네가 해봤자 뭘 할 수 있겠어. 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보니까 네가 잘못한 게 맞네 라는 식의 참소가 루터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는 이러한 어떤 참소가 없으신가요? 아까 우리 신재 집사님께서 대표교도 해주셨듯이 저는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참 이제 준비하는 중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잠을 아주 잘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잠을 잘 못 잤었는데 사실 그때마다 저에게 찾아왔던 메시지들이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를 참소하는 메시지였죠. 네가 제대로 할 수나 있겠어? 야, 너 그러다 망하고 말 거야. 네 주제에 무슨 개척이야. 중국집 성공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알아? 3%밖에 안 된대. 그거하고 개척교회 확률하고 똑같아. 어떤 이런 메시지가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저에게는 어떤 지나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일종의 저를 휘어감는 메시지여서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침마다 저는 매일 성경,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아침 묵상 큐티를 하는데 마침 개척을 준비하는 11월부터 12월 20일까지 하는 묵상 본문이 욥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를 묵상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수많은 메시지들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다른 그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제가 다른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욥기를 통해서 저에게 하실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욥기를 묵상하고 공부하는 중에 욥의 정죄 메시지 이면에 있는 엘리바스의 비전, 계시, 그 비전 이면에 있는 사탄의 참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 거짓 메시지였구나. 휘둘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루터, 제가 예전에 종교개혁기 답사를 다녀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책도 보면서 루터의 그 일화를 알고 있었는데 루터가 그런 개혁을 준비할 때 들었던 그 메시지 앞에 메시지 앞에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했던 그 모습 역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거짓 메시지에 대항하면서 사람을 찾아다니기보다는 일부러 좀 사람과도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를 휘감았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 남유다가 망할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희 망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망함이 망함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질책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사탄과 달리 사탄이 주는 정죄의 메시지와 달리 하나님의 질책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결국은 평안과 소망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사탄이 주는 메시지는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도록 하시고 때로는 망하게 하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망함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 않고 소망으로 이끈다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굉장히 센 말이지만 망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자주 찾아오는 세상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들 앞에 계속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출처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성경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그 소리를 듣고 희망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좌절할 때가 많이 있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휘감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의 출처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위로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메시지가 우리를 휘감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얻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